한때의 저항이 어느덧 저항 주식회사로 변신했다. 지난 20년간 운동 조직들은 갈수록 기업처럼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이런 주장에 심기가 불편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훨씬 파격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조직과 문화권을 막론하고 운동의 기업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장이다. 이제 직업운동가 중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나 세계정부 아니면 다국적 기업의 철폐를 부르짖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린피스 공동설립자인 밥 헌터의 표현을 빌리면 오직 비주류에 엄선된 소수만이 아직도 이 세상에 의식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세계의식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갈수록 많은 운동가들이 특히 거대한 캠페인 조직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의 경우 친시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좀 더 신사적인 자본주의, 가령 공정무역, 친환경 공정무역 인증서, 친환경 상품시장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록스타의 후원과 백만장자의 선행에 대한 뒷이야기가 넘쳐난다.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윤리적 구매를 위한 캠페인으로 귀결된다. 즉, 사회적 대의를 상품화하여 카푸치노 계급에게 선행을 하고 있다는 기분을 판매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운동가들이 아직도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운동가들은 이 권력에 얽매여 꼼짝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동반자 관계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근히 바라는 일이 되었다. 단적으로 세계자연기금 글로벌 네트워크 운동가들은 코카콜라에서 재정을 지원받고 이 회사와 긴밀하게 공조한다. 세계자연기금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코카콜라와 공조하는 이유를 굳이 감추지 않는다. 한때 세계자연기금 캐나다 지부의 의장이자 최고 경영자였던 제랄드 버츠는 이렇게 설명한다. 지속가능성 문제에서 코카콜라는 국제연합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날에도 군중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2010년 말 시작된 아랍의 봄과 이와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2011년 월가 점거 운동에 뒤이은 세계 곳곳의 저항이 이를 입증한다. 2011년 영국과 2012년에서 2013년 캐나다 퀘벡 지역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 역시 상대적으로 부유한 젊은이들조차 얼마나 큰 분노를 품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저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통제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기업운동 조직인 에드버스터가 월가 점거운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저항이 기업화되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치 실천의 형태로서 대중저항이 사그라들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1960년대 서구에 대한 향수에 젖은 일부 저술가들은 정치적 수단으로서 대중저항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는 바로 1960년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항은 시기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 세대가 달라져도 꾸준히 반복된다. 저항은 오늘날에도 흔하게 일어난다. 많은 국가에서, 심지어 독일 같은 서구 국가에서도 1960년대 이후로 저항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결코 줄지 않았다. 이런 대중적 저항들은 많은 경우 불과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소멸된다. 경찰이나 군대가 해산시켰을 수도 있고 조작된 선거를 역전시킨 시위대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어떤 저항에 처음 며칠 혹은 몇 주가 아니라 운동가들이 장기 전략과 공식 조직을 갖추고 일관된 주장을 되풀이해서 전개하기 시작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는 운동가들이 특히 지난 10년간 세상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커져가는 영향력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부가 그렇듯 많은 활동가들 역시 경제를 민간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고 국가의 서비스를 민간에 떠넘기며 사유재산과 토지 소유권을 합법화하고 무역을 자유롭게 풀어주며 시장과 기업의 자율 규제를 허용하는 행위의 가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운동가들 역시 시장 경제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대기업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전략을 순화하며 시장적 해법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때의 저항이 저항 주식회사로 화려하게 변신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풀뿌리 운동은 비정부기구의 운동과는 분명 많이 다르다. 가령 환경정의운동은 더 급진적이고 반기업적인 색채를 띠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폭력적인 방식을 마다하지 않고 국가에 반대하는 경향을 띠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기업화는 어째서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운동의 힘은 갈수록 약화되지만 정치, 경제 시스템 내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는 힘은 날로 강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째서 암 연구 같은 대의를 지원하기 위해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데는 수백만 명이 몰려들지만 불평등이나 부정의, 생태적 붕괴의 원인은 고사하고 질병의 정치, 경제적 원인을 성토하는 비정부 기구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기업화된 운동은 생산 효율성, 기업 투명성, 기술 진보를 조심스럽게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갈등에 휘말려 삶의 조건이 파괴되고 있는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자본주의의 느린 폭력에 자기도 모르게 힘을 보태는 일이기도 하다. 재활용에서부터 생태보존지구에 이르기까지 겉보기엔 효과가 있어 보이는 많은 해법에는 어지간해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사회적, 생태적 그늘이 숨어 있다. 또한 운동 조직들은 기업화를 겪으면서 힘없고 취약한 현장과 사람보다 타협과 실용주의,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편익을 더 우선시하게 될 수 있다. 결국 이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우아한 표현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침묵의 일상화를 강화한다. 뒤에서 검토하겠지만 이 과정은 급진적인 운동에 대한 전 세계적 탄압 앞에서도 어째서 침묵만 흐르는지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옛날에는 기업들이 그 어떤 대의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엮이지 않고 일회성 기부를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대의 마케팅을 판매와 기업 브랜드로 연결시킴으로써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헌신이 가능해졌다. 코멘 재단이 잘 보여주다시피 대의의 상업화는 운동가와 기업 양자 모두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게 한다. 킹 교수의 말처럼 이 같은 결과는 기업의 자선 활동을 상대적으로 무작위적이고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비과학적인 활동에서 기업의 이윤 창출 기능에 필수적인 고도로 계산되고 측정된 전략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코멘 재단은 비영리 조직의 전략과 전술이 대대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영리 조직들은 대의의 마케팅을 통해 사회 정의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림으로써 모금에서의 경쟁 우위를 얻으려 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1년에 수백만 달러를 쓰듯 비영리 조직들은 모금을 위해 결국 광고업자와 전문 마케팅업자가 되고 만다. 이런 모금 방식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좀 더 전략적인 집합행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소비와 사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전 세계적인 경향 덕분에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리 이외의 목적을 추구할 때도 시장을 효율적이고 용인 가능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날로 강해지면서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의미 있고 심지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상업화는 대안적인 사회적, 정치적 비전의 생동감을 잠식하기도 한다. 그 결과 사회적 위기와 생태적 위기는 피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되고 운동의 정치에서 급진주의는 씨가 마른다. 소비자 운동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이 훨씬 상품화되고 있다. 오늘날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국가가 사회운동과 환경운동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여기는 정도의 차이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찰이 시위대에게 최루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발사하고 이들을 체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가안보기관까지 나서서 운동가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처럼 다루고 있다. 겁박과 임의구류가 횡행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거나 아직 독재 치하인 곳에서는 시위대가 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는 일도 끊이지 않고 운동가와 언론인들은 계속해서 실종되거나 살해당한다. 다른 한편 민주사회에서는 권위적인 정부의 억압적인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경찰을 군사화하고 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얻은 힘으로 동물권 운동가들을 체포하고 시위대를 고착시키며 점거 시위대의 캠프를 철거해버린다. 이런 곳에서는 시위대가 소형 탱크와 음향대포를 갖춘 완전 군장한 경찰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안군이 운동 조직을 일상적으로 사찰한다. 동시에 국가는 협력적인 시민 집단에게 세금 우대와 자금 지원이라는 당근을 주고 비협조적인 집단은 국가 안보와 번영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운동이 얼어붙고 분열된다. 그리고 기업화를 기꺼이 포용한 집단의 지위와 영향력만 향상된다. 당연하게도 국가안보기구에 교화되지 못한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운동가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사회적 삶이 꾸준히 붕괴되고 사유화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저항은 고사하고 의문을 품는 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조차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책임의 개인화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개인의 힘에 대한 신념을 확산시킨다.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득을 보는 것은 대기업과 정부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아주 작은 개인의 변화로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 또한 대부분의 비정부기구들 역시 비슷한 말을 한다.
해양 보호를 위해 캔을 재활용하세요. 아동노동을 막을 수 있는 윤리적인 초콜릿을 사세요. 산림 파괴를 멈추기 위해 나무를 심읍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어요.
이런 해법은 생산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입법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분산시킨다. 이는 만사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시장이라는 세계관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토지와 물에 대한 기업 권력의 증대와 전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저가 상품의 대량 소비를 문제 삼거나 터무니없는 세계의 불평등에 맞서지 않는다. 세계화를 통해 경제와 문화가 통합되면서 책임의 개인화는 더욱 힘을 얻어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세계화 덕분에 멋진 기회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빈민에게 세계화는 문화의 몰락과 경제적 혼란만 가져다 주었다. 이 같은 경제적 세계화는 생산을 사회적 삶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제조업체가 기나긴 공급사슬을 통해 북반구의 소비자들에게 연결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소비재가 판매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다. 상품이 소비자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마저 생산의 파급 효과를 식별할 수가 없고 이렇게 생산된 소비재는 이 대륙을 지나 저 바다를 건너 갈짓자로 이동한다. 자신의 도덕관념과 신념에 맞는 개인적 소비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때 시장은 부자들만 향유할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시장 밖에서 살기 힘들어졌다. 시장 밖에서 정말로 생존 가능한 사람이 있는가? 사려 깊은 사람들은 그보다는 차라리 시장 안에서 사회적, 환경적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할 방법을 찾는다. 저항 주식회사 피터 도베르뉴 제네비브 르바롤 황성원 옮김 동력